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에 11,955kHz로 새벽 2시 30분에 15,530kHz로 새벽 5시에 9,700kHz로 3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새벽 4시에 9,765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1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5월 1일 월요일 2300주야와 마지막 때 다니엘 8장 17, 19절, 26절을 읽어보라. 천사가 다니엘 8장의 이상과 2300일이 적용된다고 선언한 기간은 언제이며 그 기간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어떤 이들은 2300일이 문자 그대로의 기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대 성전을 더럽힌 셀류쿠스의 군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적용된다고 믿는다. 2300일이 그의 연대기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이상이 마지막 때에 적용된다는 천사의 분명한 가르침과 상반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시대는 분명 마지막 때가 아니다. 다니엘 8장에서 가브리엘은 2300일 예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한다. 그는 숫양은 메데 페르시아를, 숫염소는 그리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말했다. 이 두 세력처럼 이름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실체인 작은 뿔은 분명히 로마이다. 그 다음 천사는 진리를 땅에 던지고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을 방해할 로마의 정교 연합적인 국면을 말한다. 이 장의 절정인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의 정결은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려는 이 땅의 종교적 세력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것은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해결책의 일부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에 있는 세부 사항을 설명하려 하고 있다. 다니엘 8장의 끝부분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2300일에 대한 이상을 다 이해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숫양과 숫염소와 작은 뿔에 관한 전반부는 모두 설명되었고 처음 두 세력은 그 이름까지 완전히 밝혀졌다. 그러나 성소의 정결은 설명되지 않았다. 다니엘 8장에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다니엘 9장에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어떤 환상인가? 하요의 교과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것은 다니엘 8장의 이전 이상 중 그가 아직 다니엘에게 설명하지 않은 유일한 부분인 2300일의 이상이다. 교훈입니다. 천사는 2300일이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예언이라고 말해준다.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묵상. 다니엘 9장 23절에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큰 사랑을 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적용. 다니엘 8장의 성소 정결의 예언은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대의 문제를 위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겠는가? 영감의 교훈입니다. 2300주야 끝에 시작된 조사 심판. 예언 중에 2300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져 있는 것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된다. 곧 주님께서 이때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각시대 대쟁투 480.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면서도 저는 연약하여 기다리지 못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다시 읽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약의 파기와 거짓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인가, 여호와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두 신격체인 바로와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비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까지는 바로 밑에서 바로를 위해서 노동하는 이스라엘이 묘사되었다면 출애굽기 15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비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9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배입니다. 예배는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무너뜨린 것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우상숭배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대한 지시가 하나님에 의해서 100% 전달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즉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100% 실행하면서 성막 건축이 건립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예배의 완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가 금송아지 거짓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단절되는 사건이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은 하나님이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친히 기록하신 두 개의 증거판을 수여하심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산 위에서의 모세의 일은 순조롭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시내산 아래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의 대리인 아론에게 신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요구한 것은 모세의 기약 없는 장기간의 부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식량을 가지고 가지 않은 채로 무려 40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사망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감을 제거하고 공허감을 채워주는 해결책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모세를 기다렸던 우유부단했던 아론은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를 꾸짖거나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고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여인들과 자녀들에게 금으로 된 긴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이를 모아서 송아지를 세게 만들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황소는 힘과 강함과 전투력 그리고 다산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황소의 상은 신성시 되어 경배의 대상이 되거나 신성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황소는 농사에 가장 필요한 가축이었고 그들은 소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를 승리의 황소라고 불리었고 가나안 최고의 신 엘은 황소신이었습니다. 태양신으로 불리는 바알도 태양을 지고 있는 황소로 종종 형상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여호와와 동일시했습니다. 이 금송아지 제작 사건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에 시내산 언약의 체결의 사건과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명백해집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주도로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의 시내산 아래에서는 백성의 주도로 모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그 시내산에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른 아침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2장도 이른 아침에 제단을 쌓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32장 동일하게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뛰놀았습니다. 즉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었고 출애굽기 32장은 우상과 언약을 맺은 사건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 보면 금송아지 사건은 명백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불과 며칠 만에 그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돌판을 깨뜨리시고 그분의 임재를 거두심으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래에 대한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한 순종과 신뢰를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쉽게 잡을 수 있고 언제나 볼 수 있는 안정장치인 우상과 바꾼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조급함은 비단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또한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두 번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질책과 더불어 심판을 받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자체가 이미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우상 숭배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과업을 이루신 후에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즉 선악과를 통해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즉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긍휼에 의지하여 그 생존을 바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실패는 두 가지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이야기는 결코 태초에 벌어진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타락에 대한 경고는 누구도 자신의 타락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강력한 유혹이 있다 해도 결국 그것을 취하는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 악마의 꾀임에 넘어갔다고 떠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우상은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 컨트롤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대개 사람 속에 있는 욕망을 분출합니다. 즉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신인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죄된 욕망을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고 종교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상 숭배의 결론은 깊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개인과 가정이 붕괴되고 이는 사회와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해 돌격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공의는 그들의 멸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자식을 죽일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에게 나대로 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나 말리지 마. 이 표현은 나 좀 말려달라는 주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죽여야 하지만 죽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 좀 말려라. 너밖에 없다. 모세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하고 멸절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위해 목숨을 내놓고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주리께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간청합니다. 범죄한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하려 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모세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속에 계셨던 참 모세이신 그리스도의 심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사하여 달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로서 짊어지다, 떠맡다, 책임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를 책임져 달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책임 못 졌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 죄를 지우시고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중보하는 모세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참 모세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피를 보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출애굽기 34장은 파기된 언약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언약 회복의 상징인 새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든 우상을 부수고 갈아서 마시게 했습니다. 우상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가루로 만들어 없앴습니다. 악을 가차없이 흔적도 없이 몰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한 자들은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거절하고 끝까지 죄를 고집하는 3천명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한 사람들은 모두 용서를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은전을 후히 주시고 그들이 자진하여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겠다고 서약한 하늘왕께 대역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정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역자들에게 형벌을 집행해야 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시는 동시에 선택의 자유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 고집스럽게 반역을 계속한 사람들만 끊어졌다. 공의 못지않게 사랑도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통치자이실 뿐 아니라 보호자이시다. 그분께서는 반역에 고착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지 않도록 그들을 죽게 하신다.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벌하지 않고 방임하는 결과 무엇인지를 온 우주에 예증해 보여주셨다. 그의 생활과 교훈이 그의 후손들에게 끼친 영향은 온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부패한 상태로 몰아갔다. 홍수 전 세계의 역사는 장수가 죄인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들의 사악을 제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부패하게 되었다. 시내산에서의 베드도 그러했다. 범죄에 대한 형벌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동일한 결과가 다시 일어났을 것이다.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부패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이 범죄자들이 처벌되지 않았더라면 가인의 생명을 살려둠으로 일어난 결과보다 더 큰 재앙들이 연달아 일어났을 것이다. 수백만에게 불가피하게 내릴 심판을 막기 위하여 수천 명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소수를 벌하셔야 했다. 그뿐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고 그들의 방어벽은 무너져 민족 전체가 원수들의 세력에 노출되었다. 그 악이 빨리 제거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얼마 안 가서 그들의 무수한 강적의 먹이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행복과 또 모든 후세들에게 그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 범죄가 빨리 처벌되어야 했다. 그리고 죄인들 자신에게 있어도 그들이 빨리 악한 행로에서 끊어지는 것은 결코 적지 않는 자비스러운 배려였다. 그들의 목숨이 부지되었더라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만든 그 같은 정신이 그들 중에 증오와 분쟁을 일으켜 결국 그들은 서로 죽였을 것이다. 그 범죄가 빨리 그리고 매우 가혹하게 처벌된 것은 세상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사랑에서였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태아기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충동 대신 항상 이성의 지시를 따라서 행동해온 것은 아닙니다. 여성들은 낮은 도덕 수준,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심지어는 생명까지 희생시켜가면서 타락된 식욕을 충족시키려는 욕망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을 생명의 관계를 형성할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깊이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여 미래 세대들에게 전달되는 신체적 건강이나 도덕적인 성품에 대한 책임을 여성들에게 크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 다수가 결혼하였으며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 자신의 신체적 쇠약과 타락한 도덕성의 흔적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동물적인 정욕과 저열한 색욕에 마음껏 방종하는 것이 그들의 후손들의 현저한 특징이 되어 왔으며 그것은 대대로 물려져 두려울 정도로 인간의 비극을 증가시키고 인간의 가치 절약을 재촉해 왔습니다. 부모의 인격은 대체로 자녀들에게 계승됩니다. 부모의 육체적 상태, 그들의 기질과 취미, 그들의 정신적, 도덕적 경향들은 다소간 그들의 자녀들에게 재현됩니다. 목적이 고상할수록 도덕적, 영적 능력이 클수록
부모의 체력이 발달할수록 그들의 자녀들에게 더욱 좋은 생활 여건을 주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최선의 것을 개발함으로 사회를 꼴짓고 미래의 세대들을 향상시키는 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그들의 정력은 낭비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도 멸망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유혹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녀를 해산하기 이전부터 이 아이가 악과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싸우게 해줄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에게 무거운 책임이 지워져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력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의 육체적 조직을 형성시켜주는 어머니는 마음과 품성을 꼴지어주는 정신적 영적 감화력도 또한 나누어주게 됩니다. 부모는 자신들의 품성의 특징을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만일 한 자녀에게 일부 특성들이 부적절하게 개발되고 다른 아이에게는 사랑스럽지 못한 다른 품성의 일면이 드러난다면 인내하고 친절하게 다뤄야 할 사람이 부모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난 귀중한 품성의 덕성들을 열심히 개발시켜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어머니들은 그들의 특권과 가능성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의미에서 선교사요. 그들의 자녀들이 균형진 품성을 건설하는 것을 돕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업에 대한 위대한 책임입니다. 어머니는 가정을 그리스도교화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달성되어야 할 가장 큰 목적은 정신적 교육과 도덕적 훈련의 기초가 될 튼튼한 신체를 갖게 하는 일입니다. 신체적 건강과 도덕적 건전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들이 따르는 노선이 출생 후 자녀의 품성 개발과 대단히 큰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얼마나 엄청난 책임이 부모에게 지워져 있습니까? 태아의 영향에 관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부모들은 성향들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은 자녀들이 엄격히 절제하고 순결하고 덕성 있는 습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건강에 이롭지 못한 음식, 자극제와 담배에 대한 갈망이 부모들로부터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졌다면 자녀에게 준 사악한 성향을 상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얼마나 두렵고 엄숙한 책임이 부모들에게 지워져 있습니까? 부모들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서 그들의 불행한 자녀들에게 대한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렬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서로 만날 때 어떤 장면이 펼쳐질 것인지, 식욕과 저하시키는 악습의 노예가 되고 도덕적 폐인으로 살아간 수많은 자녀들은 그들을 그렇게 꼴지은 부모들과 마주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려운 책임을 부모 외에 누가 질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청년들이 타락하도록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두려운 일들을 행해왔습니까? 부모의 죄가 왜곡된 식욕과 정욕의 형태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에 따라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등한히한 사람들에 의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 확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검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보고 들은 것은 민감한 마음에 선을 깊게 긋고 있으며 그것은 후년의 어떤 환경들로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지성은 지금 형성기에 있으며 애정은 그 방향과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되풀이되면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이런 습관들이 후년의 엄한 단련으로 어느 정도 수정될지는 모르지만 변화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온유와 친절과 온순함의 영향 아래에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반영함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일깨워주는 부모, 친절과 공의와 인내로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오래 참으심을 알려주는 부모,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줌으로써 아이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부모들은 행복합니다. 이러한 선물을 자녀에게 나누어주는 부모는 각 시대의 모든 재물보다 더욱 귀중한 보배, 곧 영원히 존속할 보배를 자녀에게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 바울과 거짓 사도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정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의 참된 사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도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 교회의 일을 염려하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여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후서 13장 1절 권면과 끝인사.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위험. 일반적으로 목사가 어린이의 구원에 대하여 너무도 무관심하기 때문에 마땅히 가져야 할 만큼 개인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다. 어린아이의 마음에 감명을 줄 황금 기회는 흔히 이용되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다. 우리의 자녀를 두르고 있는 악한 영향은 거의 압도적이다. 그것은 마음을 타락시키고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 젊은이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어리석은 것을 향하여 기울어진다. 그러므로 어린 나이에 있을 때 곧 품성이 형성되고 그들의 판단력이 성숙해지기도 전에 그들은 흔히 해로운 영향을 끼칠 친구와의 교제를 더 좋아한다. 어떤 젊은이는 부모의 요구와 소원과는 반대되게 이성의 애착을 갖게 되어 부모를 거역함으로 다섯째 계명을 범하게 된다. 자녀의 출입을 지키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부모들은 그들을 권면해야 하고 가정에서 그들을 끌 수 있는 매력을 그들 앞에 제시하고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들은 가정을 유쾌하고 즐거운 곳이 되게 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여, 자녀에게 친절하게 말하라. 그대들이 얼마나 예민하며 책망받을 때 얼마나 참을 수 없는지 기억하라. 그대의 자녀도 그대와 같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그 사실을 알라. 그대들이 질 수 없는 것은 자녀에게도 지우지 말라. 그대들이 비난과 책망을 참을 수 없다면 훨씬 더 연약하고 훨씬 더 견딜 수 없는 자녀 역시 참을 수 없다. 그대들의 명랑하고 쾌활한 말로써 언제나 가정을 햇빛과 같이 되게 하라. 그대가 맺는 자제와 신중과 수고의 열매는 백배로 결실할 것이다. 부모는 흠잡는 일과 사소한 잘못에 대한 가혹한 비난으로 자녀의 행복에 어두운 구름을 들이올 권리가 없다. 실제적인 잘못과 죄는 사실 그대로의 죄악상을 드러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확고하고 단호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자녀는 그들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적인 상태로 버려져서는 안 되며 향상하여 부모의 신임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되어야 한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자유를 너무 많이 주므로 실수를 범한다. 그들은 때때로 자녀를 너무 크게 신임함으로 그들의 결점을 보지 못한다. 부모나 보호자 없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자녀가 먼 곳을 방문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자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 자녀는 그들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특정한 특권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으면 모욕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자유롭게 오고 가는 어린이와 그들이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에 대하여 말한다. 어머니는 자녀가 그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만 그것이 결국 손해가 된다는 것이 밝혀진다. 어린 방문자는 그들의 결점을 보고 고쳐주기 위하여 살펴보는 부모의 눈이 없는 상황에서 수개월이 걸려야 지워버릴 수 있는 인상을 받는다. 나는 착하고 양순한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은 어떤 가정을 너무도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그들을 떠나 먼 곳에 있는 그 친구를 방문하도록 허락했다. 그때부터 자녀의 기질과 성품에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생겼다. 전에는 가정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고 다른 젊은이들과의 교제를 그다지 갈망하지 않았다. 부모에게로 돌아온 그들에게는 제지가 부당하게 보이고 가정은 감옥과 같았다. 이처럼 지혜롭지 못한 부모의 처사가 자녀의 품성을 결정한다. 이런 방문을 통하여 어떤 자녀는 결국 그들의 멸망을 증거해 주는 것에 애착하게 된다. 부모들이여,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를 곁에 두고 가장 큰 염려로 그들을 지켜라. 자녀가 그대를 떠나서 먼 곳을 방문하도록 허락해 주면 그들은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 선택할 만큼 성숙해졌다고 생각한다. 젊은이가 홀로 떨어져 있으면 그들의 대화는 흔히 그들을 고상하고 세련되게 해주거나 신앙적인 것에 대한 애착을 증진시켜 주지 않는 주제가 된다. 방문하는 일을 자주 허용해 주면 줄수록 가고 싶은 욕망은 더욱 커지고 가정은 그들에게 더욱 매력이 없는 곳이 될 것이다. 자녀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부모의 보호에 맡겨 그대들을 가르치고 훈계함으로 그대들의 품성을 하늘을 위하여 형성시키는 그들의 몫을 다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셨다. 그러나 그대들이 경건하고 성실하고 기도하는 부모로부터 받은 특권을 이용하여 훌륭한 그리스도인 성품을 개발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대들에게 달려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온갖 염려와 성실을 다할지라도 그들만으로는 자녀를 구원할 수 없다.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지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